오늘 20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무슨 요일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토요일은 안식일은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유대인은 날짜 계산을 그렇게 하죠. 예, 우리 식으로 안 합니다. 우리는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지만 유대인은 해 떨어지는 시간에 시작을 해요, 하루가. 그리고 그 다음날 해 떨어지는 시간에 끝나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예요? 금요일은 예수님 잡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오후. 그리고 해가 이제 조금 있다 떨어져서 안식일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해 떨어질 때까지 안식일이고 다시 그 다음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 이미 시작하고 밤이 딱 지난 다음에 언제? 이른 아침.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뭡니까? 썬데이 모닝이죠. 예, 일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해가 막 뜨려고 그럴 때 약간 컴컴할 때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에 그때 벌어진 일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안식일날은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죠. 자, 그래서 사실은 사흘이 안 돼요.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시간으로는. 그렇지만 유대인의 계산법이에요. 아, 그렇죠. 한국식 계산이죠. 네, 한국식 계산. 네. 희나가 지금 한국 가면 3살이에요, 제가. 제가 아직 2살도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네, 1년 11개월인데, 쟤는 한국 가면 3살이죠. 쟤 넉 달 있으면 4살이라래, 이제. 네. 실제로는 2년 3개월밖에 안 된 애를 한국 가면 4살이라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날짜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 그게 그 뜻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실제로 어두웠겠죠. 실제로 어두울 때에요, 사실. 근데 요한은 항상 의미심장하게 얘기한다 그랬죠. 예? 예를 들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실제로 밤에 왔겠지. 그러나 그의 영혼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보고 컴컴한 상태였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나가니 곧 밤이로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름의 때는 겨울이라.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주 냉랭한 유대인의 관계를 의미심장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겨울인데도 그렇게 자꾸 표현하다가 지금도 뭐예요? 아직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할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 부활할지 몰라. 아직 말을 하셨는데도 안 믿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어떤 상태다? 캄캄한 상태다, 이 말이야. 그 영혼이 캄캄한 상태다, 이 뜻이야. 자,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 열린 무덤을 봤다, 이 말이야. 그 돌이 어마어마한 몇 톤짜리, 그걸 막 지렛대를 사용해서 장정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옮겨야만 되는 돌인데 그 저절로 옮겨져 있는 걸 봤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죠. 조금 있다 보면 마리아가 시체를 도둑질한가 해간 것으로 오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안 믿으니까 지금. 자,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자, 여기에서 오늘날 이제 주일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아시죠? 네. 일요일. 옛날에 유대인들은 언제를 지켜야 돼요? 그건 율법에?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예요?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를 무조건 쉬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거기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지네 마음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해서 안식일 조항만 수백 가지가 넘는다 그랬죠. 그렇게 인간적인 종교로 타락시켜 놓은 게 유대교입니다. 자, 거기 와서 예수님이 완전히 딴 복음을 소개하시면서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시니까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드디어 자기 딴에는 잡아 죽였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안식일날 부활하시지 않고 안식 후 첫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독교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에 부활하셨으니까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다? 일요일로 바뀐 거다. 해서 요즘 또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런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요일 날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좀 모입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점점 제도화 돼갖고 오늘날 주일 성수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야. 주일 성수라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그죠? 왜 그게 뭐냐면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자기네 마음대로 예수님 부활한 날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그대로 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뭐 식당 가도 안 되고 게스너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이런 이제 지네 마음대로의 법을 이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날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매우 노하신다는 이런 뭐 이상한 개념을 이제 기독교가 만들어내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 뭐를 하고자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날 부활할 수도 있고 안식 후 첫날이 아닌 다음날 부활하실 수도 있고 뭐 일주일 후에 부활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마음대로잖아. 하나님 마음대로잖아.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첫 이삭을 바치는
그게 구약의 첫 이삭 바치는 레위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유월절은 뭐죠? 지난번에 다 설명했어요. 이거. 애굽에서 해방된 고날을 기념해서 양 잡는 날이에요. 양의 피를 왜 탈출하기 전에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서 유대인은 다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는 해방을 의미하죠. 예. 자, 그래서 유월절날 예수님이 일부러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플랜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다른 날도 목요일도 아니고 수요일 날 왜 예수님이 수요일 날 돌아가시면 안 돼? 그렇대잖아. 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일부러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 그것도 양 잡는 시각에 돌아가셨어. 일부러. 왜? 하나님이 전부 뭐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뭐다? 그림자다라는 거. 그걸 미리 그때는 몰랐지. 그 사람들이 알 길이 있나? 하나님의 복음의 그 깊은 뜻을 그때는 몰랐지.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걸 다 아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아시고 미리 갔다가 상징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박아놓으신 거예요. 구약 때 몇천 년 전부터. 자, 그게 유월절날 그래서 양 잡는 그때 돌아가셨어요. 내가 유월절 양처럼 죽는다. 왜? 해방시키러 왔다. 너희들을 죄에서 예? 모든 율법의 짐에서 마귀에 예? 억눌린 상태에서 잠깐 이런 거에서 전부 내가 해방시키러 왔다. 죽음에서 해방시키러 왔다. 그래서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날이 안식일이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유월절은 양 잡는 날이죠. 그럼 안식 후 첫날 유월절 다음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게 무교절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무교절 절기가 일주일이잖아요. 자,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 일주일을 지켜요. 유대인들은 항상. 자, 그러면 거기에 무교절에 막 시작하자마자 큰 날이 뭐냐면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첫 이삭. 제일 먼저 추수한 것을 날 것으로. 익히지 말고. 날 것으로 첫 이삭을 쫙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찾아봅시다. 자, 레위기로 갑시다. 레위기 23장. 다 공부한 거니까. 자, 레위기 23장 9절을 그 앞에는 유월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까지가 유월절이에요. 자, 양 잡는 날 얘기예요. 9절부터 봅니다. 23장 9절 레위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추수할 때에 이제 예? 곡물을 거둘 때에 처음 위선 너희의 곡물의 뭐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언제?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죠? 안식일 그 다음 날에 흔들어라. 나오죠 거기. 예, 고고 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예수님이 일부러 그 날 부활하신 거예요. 다른 날 부활하셔도 되는데. 예. 첫 이삭 바쳤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다 아는 거 복습이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20절.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죠. 네. 그래서 그날 부활하신 거예요. 첫날. 지금까지 죽은 자 중에 부활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요. 역사상 아담 이후로 아무도 네. 사망을 이긴 존재는 역사상 없었어요. 근데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날 첫 이삭 바치는 그날 첫 이삭으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다. 그래서 그 플랜대로 오신 거예요. 그 플랜대로. 그리고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77은 49, 50일째 되는 날 추수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날 뭐 한다고요?
떡을 두 덩이.
인데 익혀서 떡을 만들어서 그날은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 흔드는 날. 이제 추수 다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칠칠절. 그날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밖으로 팍 하고 드러낸 날이에요. 그 플랜대로 오신 거예요. 유월절은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는 처지삭 바치는 날은 부활하시고 추수 끝나는 날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플랜이 다 완성돼요. 그래서 하나님 플랜 다 완성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날 성령이 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세요? 성령은 실제로 조금 있다 우리가 볼 테지만 어디? 저기 20장 22절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에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돼. 예수님이 주신 게 언젠데?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이 전부 하나님에겐 한 패키지. 요한은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성령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개념을 아직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오순절날이 이름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이렇게 쓴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요한은 그걸 전부 6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뒤에 지켜보면서 아 그래서 성령을 부활하신 날 주셨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뭘 쓴 거예요? 교회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날을 그날로 쓴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개념이 다른 것뿐이에요. 한 패키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첫 이삭 바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부활하셨다라는 거지 성수 주일 뭐 주일 성수 이런 개념을 여기서 도출해내면 아주 곤란합니다. 상관없어요. 초대교회는 일요일이라고 가서 예배하라고 주인께서 종들에게 시간 주시고 그러는 주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침 11시 뭐 1시에 가서 예배 드렸다. 천만의 말씀.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아, 교인의 반 이상이 종인데 누가 예배 갔다 오라고 휴가 줍니까? 주인? 주인이 잘 때 주로 모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로 밤에 모였어요. 밤에 등불 켜고 주로 모였어요. 주인이 밥 다 해주고 발 닦아주고 침상에 들어가는 거 보고 가가지고 밤에 몰래 모이고 초대교인들은 주로 그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수 주일이고 어쩌고 이런 개념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거. 다만 주일날 모임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그러고 모이기 시작한 것뿐이에요. 아셨죠?
그럼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일어났지만 아주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네,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시던 제자를 했죠. 이 두 명한테 가서 알렸어요. 뭐라고? 어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보진 못했지만 무덤이 열린 걸 볼 때 분명히 시체를 도둑질해 간 게 분명합니다. 라고 가서 보고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했다.
자, 사복음서가 전부 열린 무덤의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 부활을. 사복음서가 전부 요 말부터 기록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사복음서가 전부 제일 처음 부활의 열린 무덤의 첫 목격자도 여자고 조금 있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자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상황 플러스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는 뭐를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여자는 둘이 얘기하거든 10명이 하거든 100명이 얘기하고 1000명이 증거해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여자의 증언은 코트에서 재판장에서 성립이 안 돼. 아무리 목격을 해도 여자가 얘기하면 안 붙여요. 근데 성경은 그 여자의 증언을 제일 먼저 싣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의 증언을 아무도 안 믿던 시대인데 여자의 증언을 막 실어놨어. 사실이라 할 수 없어. 사실이라 조작을 할 수 없는 거야.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웬만하면 여자 얘기를 안 꺼낼 텐데. 네. 왜냐면 그 당시 아무도 안 믿는 세계니까. 웬만하면 여자의 증언을 일부러 피해야 더 신빙성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무덤이 열린 게 사실이지? 여자가 본 게 사실이지? 네. 그러니까 여자가 본 얘기를 꼭 쓴 다음에 남자들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부활을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를 너무너무 안 믿고 지독하게 안 믿으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다가 15장에 가서 부활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들이댈 때 여자 얘기를 뺐어요. 사도 바울은 여자 얘기를 일체 빼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타났다 붙었어요. 게바에게 나타나 베드로한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한테 나시고 그 다음에 열두 제자한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여 제자에게 일지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 20년 후에 250명 이상은 살아있으니까 부활을 못 믿겠거든 그들한테 가서 인터뷰해봐라 이런 뜻으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만삭되지 못해 난 나한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쓸 때는 여자 얘기를 일부러 빼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여자 얘기, 여자를 먼저 제시하면 믿겠어. 예.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자가 제일 먼저 열린 무덤도 봅니다. 자, 열린 무덤이라는 것을 왜 강조하냐면 성경이 왜 열린 무덤을 강조할까?
사람이 옮겨 놓은 거 아닙니까?
응? 아니죠. 열린 무덤도 사람이 옮겨 놓을 수 있지. 사람이 옮겨 놨다고 오해하잖아. 왜 열린 무덤을 강조할까? 그 이유. 아, 다 공부한 거네. 왜 열린 무덤을 강조할까? 네 복음서가 전부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왜?
부활하셨다.
그게 첫 현상인데.
첫 현상.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렇지요.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장사 지냈던 그 시체가 고개 그대로 부활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유령이라면, 아, 유령이 무슨, 뭐를 열어. 유령이 그냥, 그냥 나오지. 유령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꼭 잡수시는 장면을 강조를 하죠. 그 예수님이, 그분이 부활했다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왜냐면, 요한복음이 쓸 때쯤이면 이미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유령처럼 부활했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생기. 그러니까 나중에 2세기 가면 그들이 영지주의자라고 아예 그냥 부각을 나타내버려요. 근데 이미 조짐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열린 무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진짜 부활하셨다.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다. 자,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 하더니 역시 베드로를 능가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라고요. 꼭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저자는 자기의 증거가 제일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독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항상 베드로보다 앞섰다는 걸 여러모로 강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네? 이미 앞에서부터. 그죠?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것도 자기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지금도 누가 더 빨리 가?
다른 제자.
자기가 더 빨리 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히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자. 자, 요한이 가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예요. 딱 무덤 앞에 갔더니 뭐가 보여요? 시체는 없고 뭐만 보여?
세마포.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딱 보여요. 그러니까 뭘 암시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까지는 못 믿지만 적어도
없어지고.
뭔가 눈치를 제일 챈 사람은 자기가 최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뭘 눈치 챘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시체 도둑놈이 세마포 놔두고 알몸만 도둑질해 갈 수 있는 도둑놈이 있겠어요? 말이 돼. 그러니까 뭘 암시하는 거예요? 도둑질해 간 게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 수건은 객혀 있어. 정돈이 돼 있어. 자,
그 밑에 보세요. 수건이 어떻게 돼 있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잘 대놨어. 예수님이 아주 정돈을 잘 했어.
그래서 실제로 전에 어떤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간증 읽어본 간증 중에 미국 사람의 이런 간증이 있었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서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그러길래 1장부터 읽기 시작한 거야.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 기적을 뭐 요병이요 뭐 그거 감동이야. 안 믿어져. 19장까지 십자가까지 왔는데도 안 돼.
20장에 딱
수건이 객혀 세마포 수건 객혀 있다는 데서 예수님을 만났어. 이 사람이 평소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짜증이 나는 사람인데 진짜 이거 싫어요. 이 사람은 뭐든지 정리를 해야만 자기는 그게 옳은 사람이다라고 늘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정리를 하셨다는 거야. 부활하시면서도 이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하나님이 별걸 다 사용하시죠. 그죠? 별걸 다 사용하시죠. 네.
시몬 베드로도 따라 들어가서 6절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객해 있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뭘 믿었다는 거야? 부활을 믿었다는 건 아직 거기까지 아니야. 뭔가 눈치를 챘다는 거야. 아, 이게 뭔가 도둑질해 간 건 아닌데 그럼 피씨 예수님 말대로 부활했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9절에 거기까지 확실한 건 몰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열린 무덤을 보고 최초로 눈치챈 사람은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11절에 마리아는
제자들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자,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저도 울고 있어. 시체 도둑질 해간 줄 알고 울고 있는 거지. 울면서 굽히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엔젤들이 딱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가로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려. 그러니까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이 실제로 딱 서 계신 것을 봐도 예수신 줄 몰랐다. 그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랬지만 아마 부활하신 분은 좀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지. 아무래도 똑같으면은 알아봤겠지. 왜냐면 누가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같이 걸어가면서도 모르고 있잖아. 떡 떼실 때야 오 예수님이네 이러잖아. 같이 걸어갔어 셋이서. 예수님하고 양쪽에 제자들 둘이 같이 가면서 성경 얘기 뭐 막 시편 얘기 뭐 모세 오경 얘기 막 하면서 거기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걸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미련하고 너희들 뭐 막 혼나가면서 갔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은 좀 더 어떤 좀 영광스러운 더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것도 사실일 수 있겠지만 더 한 것은 이들이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가 부활했다라는 걸 꿈에도 못 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생각을 안 해버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거죠.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대 당신이 훔쳐갔으면 이제 당신이 옮겨갔으면 딴 데다 놨으면 나한테 좀 얘기하십시오. 내가 시체를 맡겠습니다. 전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하시거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라삐요 그 뜻이야. 라삐요 라보니요 선생님. 네. 드디어 그때 알아봅니다.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에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시오. 나를 만지지 마라. 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승천하지 않았다. 나를 만지지 말라. 뭘까요? 나를 만지지 마라. 왜 만지지 마라?
붙들어놓지 마라.
만지지 말라고 아니야. 잘못된 번역이. 무슨 말이 했어? 나를 붙들어 매지 말라. 그렇게 번역해. 이게 그리스 말로 미완료태로 되어 있는데 미완료태라는 건 뭐냐면 imperfect tense라는 건데 이거는 특수한 그리스 말의 시제 용법입니다. 미완료태가 뭐라고 했죠? 공부 많이 했는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몇 번 나와요. 중요한 거 강조할 때마다 미완료태를 꼭 써요. 요한은 뭐라고 했죠?
습관적으로.
예. 습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성.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얘기한 게 미완료태로 나를 붙잡아 놓는 게 너희들의 뭐다? 몸에 배에 있다.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자, 무슨 뜻이? 그들은 예수님을 땅에 붙잡아 매놓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그 육체를 붙잡아 놓고 예전처럼 같이 밥 먹고 이제 등극도 하시고 다윗처럼 그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해 주시고 아플 때 고쳐 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고 당연한 거죠. 그들에게는 그들은 당연했어.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되면 승천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죠. 에? 나 부활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부활한 다음에 꼭 뭐 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되죠. 그리고는 뭘로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다른 형태의 예수의 몸으로 오셔야죠. 교회로 오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플랜인데 지금 딱 붙잡아. 예수님의 그 부활한 예수님을 딱 붙잡아 놓고 못 갑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안 벌어져? 예수님 혼자만, 새 창조의 인물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승천 방해 놓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땅에 붙잡아 들려고 Do not hold unto me 이렇게 번역해요. 그것도 미완료태로 번역해야 돼.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짓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미완료태로 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는 내가 육체로 너희들하고 늘 같이 있기를 원하지, 나를 육체로 옛날의 예수로 알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 성경은 만지지 말라고. 뭘 만져, 만지기.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나를 승천 못하게 하는 짓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전에 육체로 있던 내가 아니다. 옛날 육체로 너희와 3년 반 동안 있었던 나로 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승천 꼭 해야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네가 붙잡아 매놓겠다는 발상은 하나님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신 예수로 알게 되면 아직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소위 진보파라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네? 이 땅에 오셔 산상수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네? 그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교회, 이거는 개념이 없어요.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산상수훈, 좋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제자로 살자,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사람. 여러분 요즘 도마복음이라고 있죠. 그 도마복음이 언제 생긴 건지는 모르지만 그 도마복음을 쓴 친구들이 그 신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에서 뭐를 다 빼버리고 뭐만 딱 남겨놓고 편집을 한 거예요. 도마가 썼다, 거짓말로. 나그 한마디라는 데서 발견된 건데 그게 지금부터 한 60년 전, 70년 전. 그건 완전히 그 영지주의자들, 또 뭐예요,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쓴 복음서예요. 편집 복음서예요. 그걸 도마 복음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도마 복음이라는 거 많이 못 들어봤어요? 도마 복음? 왜 많이 들어봤죠? 그 도마 복음, 아, 지금 인터넷 보면 그냥 전문 다 나와 있어. 보통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요. 한글로도 번역돼 있어. 자,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 일체 없고, 뭐만 계속 예수님의 교훈집이에요, 교훈집. 좋은 얘기. 딱 보면 공자님 말씀 비슷한 거, 부처님 말씀 비슷한 얘기예요, 전부. 왜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의 철학자 비슷하게, 성인 비슷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복음서를 믿지 못하니까 복음서에서 좋은 얘기만 뽑아갖고 편집한 내용 얘기. 근데 그거를 요즘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도마가 쓴 건 줄로 착각을 막 하면서 선전에 대죠. 그 아니에요, 자,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 부활했다,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한마디도 없어. 자, 6장으로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 발상을 예수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6장. 6장 한번 보세요. 아, 요한복음, 요한복음. 네. 15절, 6장 15절. 자, 요한복음 6장의 앞에 부분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여자 애들 포함해서 적어도 3만 명을 예? 애의 도시락 갖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먹였어요. 다 좋았어요. 다 잘 먹고 열두 광주리까지 다 남았어요. 그죠? 엄청나는 예, 지금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15절 14절부터 그 사람들이 잔뜩 먹은 사람들이 예?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라고요? 그 선지자의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예언했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릴 때 두 타입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모세처럼 뭐하는 선지자? 기적을 하죠.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요 유형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한쪽은 다윗 같은 밀리터리 장군 타입의 예, 적군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예? 다윗 같은 메시아,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장군감의 메시아,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 선지자 아니면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케이스는 지금 오병이어를 행하니까 어? 이거 만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야. 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줬는데 오, 이 양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가만히 있죠. 모세가 만나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모세가 계속 내려서 줬죠. 자, 얼만큼 주셨어요? 매일 줬잖아, 매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해주셔야 돼. 그 선지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15절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야. 15절. 그 양반이 뭐를 하게 되면?
임금이
되면 매일 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15절에 써있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뭐로 삼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땅에 붙잡아 매려고 하는 거지. 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도망가 버리지. 예수님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불쌍해서 준 것뿐이지. 표적이라는 건 사인으로만 준 것뿐이지. 예수님이 맨날 매겨주시겠다는 분이 아니거든. 근데 이것들은 그거 바라고 있거든. 오이 모세를 능가하는 분이 오셨다. 오케이 좋았어. 임금 시키면은 우리가 뭐 절대로 굶지 않고 살겠다. 초점이 거기에 딱 맞춰지니까 어 예수님 이런 애들하고는 상종 안 한다. 도망가 버려. 산으로 멀리 도망가. 근데 도망갔다가 그 이튿날 그 밤에 뭐죠? 밤에 걸어서 호수를 걸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시니까 육장 얘기 아시죠? 응. 그 이튿날 배 타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또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한마디로 아주 굉장히 치욕적인 말씀을, 너희가 나를 따라온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 또 쳐먹으려고 왔지 그 말이야. 나 임금 삼으러 왔지 이놈들 이 말이야. 그기에 예수님을 땅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다기보다 마리아는 그거야. 못 놓. 이제는 십자가 갈 때는 우리가 실수로 보내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못 보냅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절대로 못 보냅니다. 그 뜻이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딱 붙잡고 늘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버릇 대주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전부터 하던 대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이 아직 복음이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무리는 아니죠. 아직 모르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다 아셨죠 하나님. 자, 그렇지만 나를 땅에 붙들어 매지 말라.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뜻이 뭔가를 바울이 쓴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15절을 보세요. 15절.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예수님이 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자, 이제 산자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죽은 자. 영혼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항상 죽은 자로 표현하고. 네, 산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산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산 자들로 하나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저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뭐 하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사신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 말이죠. 다시 사신 자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니까. 자,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고 그분이 좋은 게 내가 좋은 거고 그분이 싫으면 나도 싫고, 예? 그게 그를 위해서 산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위시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로 알지 않았다?
육신을 따라.
네, 외모로 육신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육신대로 판단하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도 모를 때는 예수님도 뭘로 평가했다? 육체대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았다.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산자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옛날에 육체대로 오셨던 예수님으로 우린 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육체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맨날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만 그냥 쫓아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럼 뭐냐? 17절에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뭐죠? 여기에서 그 제자훈련에서 달달달달달달 외는 구절이 요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는데 자, 이 배경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육체대로 예수님을 알지 않고 이젠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냐 그걸 기록한 거예요. 이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 어떤 예수님이 육체대로 아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만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 세계라. 이런 차원이 다르다. 옛 창조하고는 결별을 한 거다. 피조물이라는 건 약화된 잘못된 번역이에요. 네.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로운 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자동차 타고 다니고 똑같이 휴가 가고 딱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겉의 모습은 똑같아요. 하루에 일어나면 일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똑같죠. 그런데 실제의 모습은 뭐다? 완전히 새창조를 살아가는 교리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왜? 세계가 다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는 무슨 창조? 옛 창조. 옛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세계.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눈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살고 똑같이 밥 먹지만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들과 달리 산 자로서 새로 새 것이 되었다. 예. 완전히 달라요. 새 거예요. 새 거. 헌 게 아니라 우리는 새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마리아는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 감이 안 오고 개념이 쓰질 않는 상태니까 또 육체로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두지 말라. 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왜? 승천해야만. 땅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예수는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새로운 창조세계.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창조세계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옛날 가족 개념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한테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들이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뭐예요? 누구한테? 내 형제들에게.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이 사람이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My brother라는 거예요. Brothers.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생명을 나눠 가진 누구라는 거예요? Brothers. 내 형제들, 내 제자들 앞에서 계속 제자라고 그랬죠. 그죠? 끊임없이 앞에서 제자로만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들을 뭐로 불리기 시작해요? My brothers. 이제 뭐다? 한
가족.
생명을 나눈 핏줄이다. 새로운 창조 세계는 새로운 가족 개념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이제
너희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모신 브라더스가 확실히 되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창조 세계, 새로운 가족 개념이 이 땅에 그대로 리터럴리 글자 그대로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해야만 누가 오세요? 보혜사가 와서 그분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털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근거하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꼭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한 상태는 지금 과도기죠. 그렇지만 요한은 십자가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성령 강림을 전부 한 패키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활이나 지금 우리 복음이나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요한은 다만 누구한테 말할 때 마리아한테 지금 말할 때 요걸 절차의 개념 속에서 얘가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가르쳐준 것 뿐이란 말이죠.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그냥 요 글자만 보면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가 탁 붙잡으니까 나를 붙잡지만 나 아직 승천 안 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손을 놨어. 그리고 이제 내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해. 그 사이에 승천했다가 응? 제자들한테 내려왔을까? 아니요. 뭐 이건 만화지. 부부 만화. 뭐 가고 오고 개념이 아니라니까. 승천이니까 자꾸 뭐 어디를 가는 얘기인 줄 자꾸 알고 있어. 예. 왜냐면 그들의 이해 상식에서는 그 말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 예수님이 실제로 막 올라가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 놓고 제자들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왜? 그들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높다라는 개념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차원의 개념을 설명하면 팍 하고 통하는데 이들의 수준이 아직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갔구나. 그럼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거기 감람산인데 그럼 그 지구의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구가 둥근데 우리는 둥근 것까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리가 그러면 지구 반대에 사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땅속을 쳐다봐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죠? 그러나 그들의 과학상식, 그들의 상식 수준에서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한테 얘기한 다음에는 이제 안 잡으니까 이제 굿바이 내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와. 그동안에 슉 승천했다가 응? 쑥 내려가고 이게 뭐 말하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차원의 개념이에요. 부활, 승천 다 하나의 개념이에요.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을 뚫고 다닌다네 또. 왜?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데도 가운데 오셨어요. 예? 열 제자가 지금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예. 이제 자기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 문을 걸어 잠궜는데 그러니까 벽을 뚫고 오는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왔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벽을 뚫고 무슨 마술사입니까? 벽을 뚫고 오게. 그럼요. 예수님은 거기 계셨어요. 벽에 계셨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활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뚫고 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도 팍 나타났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열제자한테도 팍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디나 계신 주님이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뚫고 다니시는 무슨 그런 만화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차원의 개념으로 딱 이해를 하세요. 그럼 아주 간단해요. 차원의 개념. 자, 그러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예요. 이제. 곧 그전에도 아버지라는 말씀 많이 하셨지만 주로 자기의 아버지라는 말만 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버지다? 너희의 동일하다. 너희도 나랑 똑같이 보신다. 가족이다. 새 창조 세계는 이제 형제다. 너희들과 내가 형제의 개념이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뭐 제사 안 받고 뭐 천국 가고 이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똑같이 여기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가서 알려라. 이제 다 끝났다 이 말이죠. 그죠? 아, 질문이 또 왔네. 첫 질문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야 누가 온다 라고 앞에서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나님 목적을 이룬다 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예요 지금. 네. 그게 승천의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성령이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가시적으로 쫙 이루어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네가 나를 붙잡아두려고 하는 건 옛날의 예수, 그 예수랑 살고 싶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러신 거란 말이야. 이해가 가세요? 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고 오고 무슨 예? 무슨 고속도로로 갔다가 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예. 전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개념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위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간다 라고 말을 해라. 자, 그리고는 자, 거기 중요한 말이 이제 왜 이게 다 한 패키지라고 내가 끊임없이 설명하냐면 요한이 아주 이거를 아주 알기 쉽게 17절 마지막에 올라간다로 표현을 했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어.
17절이요?
17절에 올라간다 했죠.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 올라갈 것이다 이래야 돼요. 그죠? 마리아하고 얘기할 때는 미래형을 써야죠. 그죠? 만약 그게 절차를 얘기한 것이라면. 그렇죠? 네,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한 개념을 얘기해. 부활이나 승천이나 성령이요. 그래서 조금 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이나 다 한 패키지라는 걸 요한이 강조하려고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올라갈 것이다. 올라갔다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뭐래요? 나 올라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곧 승천이나 마찬가지다 그 뜻이에요. 왜? 부활한 예수님은 땅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저기 딴 데 있나? 여러분 그래? 아, 육체로 오신 예수님하고도 아버지가 함께 계셨는데,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는 따로 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런 자꾸 3차원적인 생각으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항상 아버지는 같이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같이 계셨어요. 그죠? 부활하셔도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승천의 개념이라는 것은 뭘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를 똑바로 해야 되죠. 그죠? 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디 갔다 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뭐 낙원에 가서 뭐 어쩌고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말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뭐 가고 오고의 개념 아니에요. 차원이 없는 예수님이 어디 갔다 왔다 합니까?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착착착착 인간에게 드러내고 있는 그걸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거지. 아, 요게 들어와야 복음이 그냥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한 패키지의 개념을 이해하세요? 네. 아, 이해 못하면 못한다고.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승천은 항상 하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여기서도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교회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이게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이가 하나님에게 가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를 가시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뭐가 드디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고 계세요. 그럼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게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요 얘기? 예수님이 앞에서 요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죠? 요 표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을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기억하세요? 질문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버리고 계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다시 와요.
거처를 얘기하죠.
거처를 얘기한 그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죠. 다시 한번 갑니다. 자,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를 또 한번 갑시다. 귀를 좀 달아보겠습니다. 지금 14장입니다. 귀를 제가 여러분의 귀를 또 한번 닳게 만들겠습니다. 자, 14장. 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드디어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고 눈앞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 자,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요거. 예?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뭐예요?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자, 지금 오셔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세요?
제자.
갔다 온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맨날 재림의 세뇌가 돼가지고 재림하실 때 얘기인 줄로 자꾸. 예?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예? 갔다 온다 얘들아. 그럼 그 사람들 눈앞에? 사흘 만에? 그죠? 마리아에 조금 있다? 열 제자 앞에? 그 다음 주에는 도마까지 포함한 열한 제자 앞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금방 온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14장 얘기였다 그랬죠. 그게 가시화 지금 되는 거예요. 그게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이 땅에, 예? 거할 곳이 쫙 하고 펼쳐지는 그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거할 곳이 드디어. 이제 누가 온다고요? 그게 23절이라 했죠. 14장 23절이 2절의 결론이라 했죠. 그죠? 이제 보혜사 성령 얘기를 쭉 하시다가 드디어 23절의 결론을 어떻게 내려? 어떻게 내렸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누구한테?
저에게 와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전통적인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 살던 우리가 저기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의 복음은 여기 있는 우리한테 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뭘로? 부활로, 승천으로, 성령으로, 다른 육체로, 교회로. 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드디어 뭐예요? 하나씩 둘씩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제자들한테 가서 내 부활 사실을 알려라. 그들에게 다시 온다라고 얘기하신 그게 드디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얘기. 재림 얘기 아니에요. 재림 하시겠지만 그 재림하고 이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라면 거처라는 건 교회예요. 하나님이 살 집, 교회라는 집 건물이 아니라 누구의 성도들로 연결된 형제 자매로 아버지의 가족인 것, 이 거처가 바로 요한복음 20장에서 가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함께하는 형제들의 집합체. 그렇죠? 아, 난 막 흥분될라 하네 또 이 얘기하니까. 막 가슴이 좀 콩닥콩닥 흘러.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게 17절 얘기가 바로 이제 슬슬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아, 이 질문이 또 들어왔네. YPR이라는 분인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네요.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과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 아닌가요?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죠? 아,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성령님도 계속 지상에 계셨죠. 그죠? 구약시대 때 보면 성령이 그때도 항상 이스라엘에 있었죠. 그래서 사람마다 특별히 쓰임받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막 임하시죠. 그죠? 계시니까. 여기 계시니까 임하지. 뭐 저기서 날아오니 무슨 한 성령이 물체입니까? 뭐 날아오게. 같이 계시다가 특별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울이다, 뭐 기도원이다. 그들에게 성령이 탁 역사를 하시는 것 뿐이야. 그 항상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계속 얘기하셨냐 이거예요. 앞에서 아주 좋은 질문이죠 이거. 왜 늘 계신 분이 왜 뭘 또 오시고 자시고 왜 예수님은 왜 그 얘기했어요? 전부 뭐와 관련돼 있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얘기지. 예. 샬롯의 유용필 형제님. 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지만, 늘 계시지만.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뭐로? 육체로 오셔서 우리랑 30여 년 인간이랑 같이 계면서 이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스타트를 끊고, 그렇죠? 이제 그분이 인간이 그려놓은 모든 타락을 역행해서 완전 반전시켜서 십자가에서 모두가 끝내야 돼요. 그죠? 거기서 전부 다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 죄도, 율법도, 뭐 세상도, 인간의 자아도, 뭐 마귀도, 죽음도, 뭐 싹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새 창조 세계를 살 수 있으니까. 네, 환경을 조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육체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놓은 옛 창조를 완전히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창조 속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서 다 끝난 다음에는 뭐예요? 부활하시면서 새 창조의 세계를 여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주도하셔서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가족으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있는 존재들의 세계를 주도하시는 분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옛날에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바톤 타치만 하신 거다. 그 개념이. 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어떤 개인한테 뭐 뭘 총망케 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그건 구약에도 있었어요. 개인한테 임하는 영은 구약에도 성령이 늘 임했으니까 특별히 쓰임받게 하시는 그거는 구약에도 많았어요. 지금은 뭐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주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클리어한 개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이해를 못하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제사함의 복음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쪽 반의 반쪽 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 갖고 제가 목회를 20년 했는데 그거는 반의 반쪽도 안 되는 복음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17장을 거쳐서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와요. 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창조가 벌어지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령은 그래서 오신 겁니다. 여영진님. 오케이. 시간이 많이 갔네. 19절 잠깐 보고 끝내.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자세하게 이제 부활 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계속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도 마리아가 괜찮은 여자인데 웬만하면 그래도 못 놓습니다 이러고 바지 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순종해서 또 제자들한테 가네. 지독한 여자 같으면 아이 다시는 못 보냅니다 아마 이래. 자 21절 아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제는 저녁이에요. 아까는 새벽부터 벌어진 얘기죠. 그죠? 자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당연히 두렵죠. 예수님하고 한패다 그러면 끌어다가 또 십자가에 다 못 박을까봐 겁난 거죠.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다 뭐 잔물쇠로 걸어 잠궜다 그 뜻입니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탁 쓰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왜 보이셨어요?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났던 무슨 이상한 유령이 나타난 게 아니라 진짜 창에 찔렸고 진짜 못 박혔던 그 장보진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만져보기 전에 그 유령일 수도 있다. 자기가 옷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찔러보기 전에 나 믿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들을 닫았는데 가운데 팍 오셨어요. 벽을 뚫고 온 게 아닙니다. 거기 계셨다가 보인 것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어졌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제자들과 같이 계셨었는데 거기서 그냥 팡 하고 나타나셨어요. 저기 있던 분이 빅 뚫고 이것처럼 벽을 슉 뚫더니 슉 무슨 뭐지 뭐 매트릭스인가 뭐 어디 뭐 우리 공상과학 영화 보면 막 뚫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여기 계셨어요. 제자들 있을 때 안 보였어요. 여기 같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한숨 푹푹 쉬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팍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또 팍 없어져요. 8일 후에 제자들이 또 모였을 때 자 예수님 떠나셨을 때 여기에 이제 떠나시죠. 도마가 나타나요. 부활했다. 안 믿어. 그 소리 정확히 다 듣고 계셨어. 어디서?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리피트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자,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거 예언해 놨잖아요. 16장 20절에 너희 세상은 근심하나 너희는 곧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누구도 너희도 나 보낸 것과 똑같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너희 보낸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냈어요.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온 것과 같이예요. 같아야 돼요. 같아요. 다르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 같이.
플러스.
너희들도 그 목적.
그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려면. 그 목적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그들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로 오셨지? 몸으로 오셨어. 몸으로 오셨어. 그들도 몸이 돼야 돼. 그들도 몸이 돼야 돼. 다만 몸만 다른 몸. 형태와 사이즈만 다른 몸. 이걸 아셔야 돼. 이게 바울이 이걸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의 그 몸 말고, 예?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던 몸 말고 다른 형태의 몸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사이즈도 달라야 돼요. 왜? 그거 14장에 예수님이 예언해 놨어요. 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까, 뭐예요? 이 새로운 몸은 사이즈가 달라야 돼. 예수님 사이즈 갖고는 안 돼. 예수님보다 큰 사이즈가 계속 벌어져야 돼. 자, 우리가 예수님보다 사이즈가 커요, 안 써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보다 지금 여기 있는 몇 사람 안 되는데 사이즈 커요 안 커요? 그지 예수님 혼자인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같긴 한데 사이즈가 달라져요. 형태와 사이즈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우리가 사는 목적이 같고 이유가 같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들의 존재 이유와 나의 이 땅의 존재 이유가 같다 다르다 똑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목적 똑같은 존재 이유가 아니면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만 시대가 다르고 하는 일이 좀 다를 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모든 목적 이유 가치관 같은 걸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다. 그 교회를 이루는 게 나다. 할렐루야. 예? 멋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 당연히. 택도 없지. 그러니까 뭐 그게 22절이야. 성령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은 오순절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줬어.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가 완성되었다. 이제 여의 땅 너희들은 지금부터 자 이게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어디라 그랬지?
사도행전
아니 구약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같은 단어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뭐야 요한이 이걸 왜 기록했겠어요? 다른 복음서에 얘기 없어요. 요한은 왜 이걸 탁 강조하면서 기록했어요? 뭐가 이루어졌다? 아까 내가 강조했죠. 새로운 창조가 옛 창조 말고 옛날 아담한테 훅한 거 말고 네. 아담한테 훅한 거 그거 말고 이제 새로운 세계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할 존재들 교회 거기에 새 창조 아구가 닦은 같이. 네.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네. 요 얘기 끝에 잘 보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거니까 요 얘기 끝에 누가 등장하죠? 그 다음 일주일 지나서 도마가 의심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만져보지도 않고 도마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뭐라고 고백하나를 보세요. 다음 주에 볼 거지만 미리 맛보. 나의 주시며 나의 예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21장은 나중에 부록으로 나중에 보낸 거니까 20장에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이 뭘로 시작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로 시작을 한 게 요한복음인데 끝날 때 도마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얘기가 앞에 있는 거예요. 새 창조다. 시작 때도 뭘로 시작했어요? 태초 생명 빛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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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되던 날 뭘 흉내 내서 창세기를 그대로 흉내 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태초. 왜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야말로 새 창조다. 그걸 그리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래.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배경을 알고 보면 아귀가 딱딱딱딱 들어맞는 거지. 모를 때는 좋은 귀절만 갖다 사용하기에 바쁘고 알게 되면 아 이거 무릎이 탁탁 터지는 거지. 그렇지.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는 존재들로 새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너희야 라고 선포하는 게 요한복음. 그게 오늘날 우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